2016년 7월 17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변화를 원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보기 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어렵지도 않고 특정한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개봉 전부터 나오면 보자 벼르던 영화였는데요. Finding Dory라고 이제 만화 영화입니다. 이제 그걸 계속 벼르고 있다가 개봉하고도 뭐 한 사람이 뭐 되면 딴 사람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뭐가 안 맞아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지난 주에 드디어 가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돈 내고 들어가서 극장에 앉으니까요, 영화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한 커플만 들어오지 않았으면 저희 가족밖에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개봉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나, 아니면은 정말 시골은 시골인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요즘 만화는요, 뭐 제가 자랄 때 봤던 만화랑은 정말 다르죠. 이게 정말 영화인가 만화인가 뭐 실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래픽이 정말 뭐 대단합니다. 근데 뭐 그래픽도 그래픽이지만 요즘 만화들은 어쩜 그렇게 스토리도 다 그렇게 정말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보면서 거의 다 울었던 것 같아요. 딴 영화는 잘 안 우는데 만화 영화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뭐 울 게 아니에요. 뭐 진짜 뭐 벅스 라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곤충들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서도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사랑 이야기에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막 남녀가 막 뜨겁게 사랑하고 뭐 헤어지고 이런 거는 뭐 그런가 보다. 아이고 또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막 저것 때문에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봤던 Finding Dory, 도리를 찾아서 이 만화를 보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보면서 뭐 사랑 이야기는 없어요. 보면은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뭐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 그러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슈일 수 있는 치매에 대해서도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부모님의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나를 낳아준 가족을 찾는 것,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의미,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주제죠. 모험. 뭔가 미지의 세계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만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요소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너무 리얼하죠.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으면서도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반면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미 잃어버린 것 같고 많은 것이 내 뒤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다시금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또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 나의 좋은 시간, 나의 프라임 타임은 이미 지나가 버렸지. 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신비스러운 삶 속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라운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하나만 들어오면은 다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인생의 어떤 공식이라면 어떤 포뮬라라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팩터가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만나주신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으시대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굴곡마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 계셨구나, 나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투덜거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코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이미 아셨고 보셨고 나에 대해서 정말 독특하고도 유니크한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 그런 그 아름다운 목적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만남이 그저 놀라움으로만 그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치고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다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참 재밌는 게 갑작스러운 만남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언제 좀 만나야겠습니다. 2016년 7월 31일 날 하나님 내가 8시부터 10시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만나주세요. 하나님하고 약속 잡아가지고 만나고 그런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찾아오심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예상 밖에 그런 타이밍에 뜻밖의 장소에 또 그런 만남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굳이 찾아오실 때가 많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고 다윗이고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데 갑작스러운 방문이죠. 모세는 언제 하나님 찾아오십니까? 몇 살 때 찾아오시죠? 약 한 80살 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인생을 세 번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40, 40, 40 나눕니다. 첫 번째 40은 이집트의 궁중에서 보냈던 40년. 그 다음에 중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나머지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 그렇게 이제 인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냐 하면은 80세쯤 찾아오십니다. 전성기 같았던 40년이 훌쩍 지나고 또 그게 뭡니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의 40년도 훌쩍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죠. 그때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 1년 됐구나, 절기가 오면은 아 이제 한 1년 됐구나, 뭐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집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누군가는 양을 봐야 되니까. 양을 보고 있었죠. 궁금은 했습니다. 근데 한참은 있으니까 누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아버지가 나를 부른대요. 그래서 막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막 갔더니 앞에 펼쳐진 장면이 좀 의아한 거죠. 선지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서 있고 형들이 쭉 둘러서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막 그런데 다들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형들은 약간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고요. 또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로 치면은 티네이저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죠. 옛날에는 좀 일찍들 다 결혼을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있었겠죠. 설레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좀 복잡한 생각과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뜻하지 않게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갑작스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특기고 하나님의 전공인 것 같아요. 갑작스럽습니다. 예고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늘 보면은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뭐 반드시 이런 건 아니지만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초청하시고 인바이트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이 세 명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밖의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어디에 있을 때 찾아오셨죠? 바로 광야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함께 있는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는 뭐 동물도 보이지 않는 내가 치는 양떼들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있을 때 보이는 것이라고는 푸른 하늘과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밖에 없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냥 평범한 나의 일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죠. 마리아의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할 것 없는 일상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셨죠. 뭐 그때 마리아는 티네이저지만 뭐 없잖아요. 우리도 뭐 예전에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페이스북도 없고요. 뭐 아이폰도 없고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심심했을까? 저희 아버지 세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학교 갔다 오면은 집안일 돕기 바쁘죠. 심지어는 집안일 돕기 위해서 학교도 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재미있을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들이죠. 마리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겠죠. 아마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를 한 번도 떠나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레곤에 있다 보니까요.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오레곤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해외가 아니고 오레곤 스테이트 밖을 나가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직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태어난 곳에서 학교 가고 자라고 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됐죠. 옛날에는 아마 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상 가운데 뜻밖의 어떤 불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좀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놓치셨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기왕 찾아오시려면은 40년 전에 오시지. 아, 그때는 내가 좀 썸바디였는데. 아, 그때는 내가 왕궁에도 있고 좀 뭔가 힘을 쓰려면 쓸 수도 있고 민족을 위해서 뭐도 좀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지금은 하나님 저는 노바디입니다. 뭐 이름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살인자라고 하는 족쇄를 달고 자기가 대변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동족들로부터도 거부당하고 배신당해서 이제는 장인의 양치기로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지내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좀 내가 뭔가 이뤘을 때 뭔가 좀 할 만할 때 오시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말재였죠. 시골 소년입니다. 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죠. 아, 그랬더라면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말재는 그저 귀염받는 귀염둥이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저 끄트머리입니다. 마리아, 이제 정원에서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 당시 여자로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때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때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들은 또 다 다르죠. 모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놀랍게 일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믿습니다. 간증도 들으면요, 아, 하나님 저렇게 놀랍게 일하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일들이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는 아마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더니 모세는 그들이 나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는 계속 핑계와 변명을 대죠. 4장 1절에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계속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계속 거절을 합니다. 나는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뭐 기록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투에서 보면은 좀 짜증이 섞여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좀 그만 핑계대고 좀 그만 이야기하고 그냥 가라. 내가 가라고 이야기하면 가라. 가면 내가 할 말도 너에게 다 가르쳐 줄 거고 내가 친히 일해 줄 거야. 가라 이야기합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모세는 하나님 나는 이런 이러한 단점과 이런 이러한 한계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누군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이런 자야. 너는 이런 능력이 있어. 너는 이런 조건을 갖춰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고 만들었노라. 내가 친히 네 입에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맞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믿음에 반해서 일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따라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런 일이 결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믿는 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초대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절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창조주께서 그분이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한 피조물에 의해서 거절당할 수 있고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정말 vulnerable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 동의라고 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윗은 좀 다른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다윗은요, 노래도 많이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상력이 풍부했던 사람 같아요. 막 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펼쳤겠습니까? 근데 막상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요, 자기가 했던 상상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와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다시 돌아가고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부터 갑자기 막 금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예루살렘 가가지고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막 떠벌리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이날 이후에도 여전히 양떼로 돌아가서 양떼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시 양치기로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달라져 있음을 아마 다윗은 느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눈, 관점, 특히나 지금까지는 큰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정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의 반응이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처녀인데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은 큰일입니다. 근데 더 큰일은 뭐냐면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혼하기 전에 그냥 처녀로 있을 때 찾아오셨으면은 그나마 좀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과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 남편이 요셉에게는 뭐라고 설명하지?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메시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뜬금없죠. 정말 갑작스러운 그런 방문이고요. 정말 불편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돌이켰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흔히 있을 수는 있는 일이라는 거죠. 벼락을 맞아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레곤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은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타고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불타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게 되죠. 이때 3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도 하나님의 어떤 초대가 있고 찾아오심이 있어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3절 말씀에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다 하고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그 불붙은 가시덤불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요, 돌이켜보면은 제 삶 속에서도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그런 거. 똑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때는요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똑같은 말씀인데 뭔가 예전과 달라. 그 말씀에 뭔가 개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말씀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요. 마치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 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은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지나쳤는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가 돌이켜서 나의 일상에서 내가 하던 루틴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들은 내 삶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부흥은 자꾸 내가 마음이 거기에 쓰이는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돌이켜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 기울이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지 못할 때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막 그 뭐 잡지를 봐도요 그냥 늘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알러지에 많이 걸렸어요. 재채기가 계속 나고 콧물이 납니다. 그럼 이상하게 지나가다가 사인판을 봐도 알러지 약이 자꾸 보여요. 그리고 코스코 이런 데를 가도 알러지 약 있는 게 자꾸 보여요. 광고를 봐도 잡지를 봐도 그런 광고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그 광고가 우연히 마침 제가 알러지가 심할 때 그 광고판에 오고 잡지에 실리고 했던 것이 아니라 늘 있었는데 늘 지나쳤죠.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있으니까,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제서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나가면요, 이게 보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뭐 포켓몬 해가지고 열풍이 일더라고요. 다니면서 이게 사람들이 막 그 몬스터를 막 잡고 하는 게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서 어디에 또 하나님의 불붙은 떨기나무가 숨어 있지? 살핀다면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세요. 그때 내가 조금만 몸을 돌이켜서 그것을 보고자 내가 반응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인게이지하기 시작하고 말을 걸어오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루틴에서, 나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 끝까지 막 거절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쨌든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씨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단초가 필요했다는 거죠. 어떤 단초요?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대면하는 것, 인카운터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내가 좀 부족해도, 좀 고집스러워도, 내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도 하나님과 인게이지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굴복시켜 나가십니다. 하지만 그걸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 버리면은 기회가 없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 가운데 내가 내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내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서 나아가는 것.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무모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나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 감동이 되었지만 달라진 것은요, 그냥 평범한 양치기에서 성령 충만한 양치기가 되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내가 반응하고 나가야 될 때가 왔을 때, 그때는 왕의 관점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요, 뭘 모르는 애기 때문에, 혹은 원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음 부으셨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살아갔던 거죠. 양을 칠 때도 늘 그 생각으로 양을 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늘 그런 관점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누구의 관점이 나옵니까? 누구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목동 다윗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다윗의 마음이 우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막 우러나는 거죠. 네가 감히 누구 뭔데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너는 창과 너의 조건과 이런 걸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아, 역시 다윗은 믿음이 좋네요. 다윗은 역시 용맹스럽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기회요? 왕으로서 바라보고 왕으로서 반응해야 될 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은 딱 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왕으로서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가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의 관점으로 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뭔가 기회가 주어지고 문이 열리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아, 제 한 40일만 금식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달려나가는 거죠. 모두가 무모하다고 말릴 때도 달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왜? 매 순간순간을 그런 관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I a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Then the angel left her. 마리아의 위대한 부분이 이겁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원어적으로 볼 때 이렇게도 우리가 좀 추측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나는 주님의 애 바구니 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런 고백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메시아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자궁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애 바구니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그 축복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어떤 불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신경 써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것도 바쁘니까, 내가 지금 그거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작은 불꽃이 있으면요,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으면은 우리가 돌이켜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게이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어진 것이 나의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관점으로 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주님의 여종이 오니,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반응을 드릴 때 우리의 삶 또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개입하기 원하시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거기에 쓰임받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맷 길먼의 Closer입니다.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of mercy around you is calling me closer, closer. The blood of your Son has made me a way to come closer, closer. For you delight in showing me mercy, and you desire me to draw near. And now you have caused me to come and approach you, and I am blessed among men.
Your glory to gaze on the beauty.